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이 약 7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회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무역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로 연간 70억 달러 일본 시장이 미국산 상품에 열리게 된다고 밝히고 소고기, 돼지고기, 치즈의 관세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별도 발표문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과 농산물 90%가량에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현장에서 이번 합의가 미국 농민들의 커다란 승리이고 나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400억 달러 규모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책이나 영화 연속극 등을 담은 동영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이 두 나라 사이에 관세 없이 수출입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요구해왔던 미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 제한 규정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에 관한 물품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이 법규를 통해 일본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은 이어지는 협상을 통해 다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서명식 현장에서 232조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2.5%인 자동차 관세를 없애는 방안도 향후 협상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 미 공화민주 양당의 협력으로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과 구별해 무역 통상 관계에서 관세 부과 등의 특별 지위를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자치 수준을 평가해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훼손하는 중국 공산당에 분명히 말한다며 미 하원 외교위는 이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석 달 이상 진행 중인 가운데 앵겔 위원장은 이 법안이 홍콩 주민들이 맡고 있는 중대한 시간에 미국의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상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곧이어 자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짐 리시 위원장은 20년 넘도록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 공산당에 홍콩 자치권 침해에 책임을 묻게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997년 영국과 맺은 홍콩 주권 반환 협정에 규정된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 등을 어기고 홍콩 운영에 간섭하고 있는 점을 비판한 것입니다. 자크 시라크 전 프랑스 대통령이 8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오늘 시라크 전 대통령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영면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사인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나 최근 건강상 각가지 문제가 알려져 왔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2003년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을 앞장서서 반대했었습니다. 당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가 이라크에 있다며 군사작전을 단행했지만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시라크 전 대통령은 또한 과거 나치 독일에 의한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에 프랑스가 관여한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저돌적인 정치 외교 행보 때문에 재임 당시 유럽에서는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이 생각보다 빨리 타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합의를 매우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합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데 따라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기묘한 상황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지금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공급망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수많은 기업이 중국을 빠져나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관세 수입으로 수십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오늘자 논평을 통해 우리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본의 행태는 파렴치와 모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후한무치한 섬나라 족속들과 무턱대고 마주앉는데 전혀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요즘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엔 아랍권이 처음으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진출했습니다. 25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유인 우주선 소유스 MS-15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뒤 26일 아랍어로 된 인사가 수신됐습니다. ISS를 방문한 아랍권 첫 우주인 하자 알만수리 대령이 보낸 건데요. 아랍에미리트 공군 조종사인 알만수리 대령은 아랍어로 ISS에 도달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모든 게 좋은 상태라며 여기서 보니 지구가 아름답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알만수리 대령은 국제우주정거장에 8일 동안 머물며 동료 우주인들과 과학실험을 수행하고 다음 달 3일 소유스 MS-11을 타고 귀환하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아랍권에서 우주 프로젝트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인데요. 셰이크 무함마드 우주센터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시민들이 모여 대형 스크린을 보며 우주선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하자 환호했다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화성 탐사를 포함한 우주연구에 현재까지 약 54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2020년 아랍에미리트인으로만 150여 명의 연구진을 구성해 7월 무인 화성 탐사선을 발사해서 2021년 초 화성에 착륙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20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흐리다가 모레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7도, 신의주는 16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도에서 26도, 함흥 15도에서 26도, 청진 지역은 13도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 덴버가 부릅니다. 숲속의 밤처럼, 봄의 들녘처럼, 빗속의 산책처럼 나의 감성을 채워주는 그대, 내 인생을 당신에게 드릴게요. 이런 가사를 담고 있죠. 애니스 송 들어보시죠.
유 필 업 마이 센서스 라이크 나잇 인 어 포레스트 라이크 더 마운틴즈 인 스프링 타임 라이크 워킹 인 더 레인 라이크 어 스톰 인 더 데저트 라이크 어 슬리피 블루 오션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Come let me love you, let me give my life to you. Let me drown in your laughter, let me die in your arms. Beside you, let me always be with you. Come, let me love you. Come, love me. like the mountains in springtime, like a walk in the rain, like a storm in the desert, like a sleepy blue ocean. You fill up my senses, come fill me ag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총회에 참석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새로운 핵 합의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할 차기 총리 후보로 다시 지명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1단계 무역협상을 타결했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에서 제74회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25일에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의 기조 연설이 있었다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이 새로운 핵 합의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이란과 서방 국가들이 2015년에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탈퇴했는데요. 미국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핵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로하니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이 걸프 지역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이 새로운 합의를 원한다면 더 많은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화가 성사될지 여부도 현재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인데요.
네.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까?
네, 로하니 대통령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미국과 대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대화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건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인 24일 폭스뉴스 방송과의 대담에서도 유엔 총회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 그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제재를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25일 이란을 더 압박하는 조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5일 이란의 석유를 수입한 중국 개인 그리고 기업들의 제재를 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코스코 선박 자회사 2개 등 6개 기업과 중국인 5명이 대상입니다. 국무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새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이 이 밖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중동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지역 국가들이 결속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지역 이웃은 이란이지 미국이 아니라면서 미국이 해당 지역 군대를 철수할 걸 촉구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로하니 대통령이 유엔 총회로 떠나기 전에 밝힌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23일 뉴욕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에 영내 안보를 제공할 이른바 호르무즈 평화 노력 계획을 유엔에 내놓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페르시아만 일대 국가들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호르무즈 연합체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인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전날 폭스뉴스와의 대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라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미국이 중동 지역의 테러 지원국이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으로 인해서 영내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미국 외에 다른 핵합의 당사국인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로하니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미국 제재로부터 이란 이익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이란은 핵합의 사항을 지키고 있지만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3일 핵합의 당사국들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지난 14일 사우디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공격 책임이 이란에 있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란과 유럽 갈등이 더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유럽 3국이 내놓은 공동 성명에 대해서 유럽은 핵합의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비난하면서 이 새로운 핵합의 체결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총리 후보로 지명됐군요.
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25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연정 구성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위기에서 다시 한번 기사회생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지난 4월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연정을 꾸리지 못해서 지난주 다시 총선을 치렀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죠?
네, 지난 17일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리쿠르당은 32석을 얻었고요. 베니 간츠 전 이스라엘 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중도 성향의 청백당은 33석을 얻었습니다.
리쿠드당이 제1당의 지위를 잃었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최다 의석을 얻은 정당이 아니라 제2당의 대표가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된 겁니까?
네, 이스라엘 대통령은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후보를 총리로 지명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총의석은 120석인데요. 리쿠르당과 청백당 둘 다 과반인 61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리블린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리쿠르당의 연정 구성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한 걸로 풀이됩니다.
두 정당이 지금까지 확보한 의석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까지 리쿠르당이 55석, 청백당은 54석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정당은 총선 직후부터 다른 정당 대표들과 만나서 연정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활발하게 벌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둘 다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총선 직후에는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청백당이 우세한 분위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상황이 바뀐 건가요?
네, 이번 총선에서는 아랍계 정당들의 연합인 조인트 리스트가 13석을 얻으면서 약진했는데요. 이들이 네타냐후 총리 정권 교체를 위해서 청백당 지지를 선언하면서 당초 간츠 총리 청백당이 우세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 3명이 간츠 대표 정치 이념도 네타냐후 총리와 별로 다르지 않다면서 지지를 철회해서 간츠 대표를 지지하는 의석 수가 줄었습니다.
결국 리블린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연정 구성권을 줬는데요.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네타냐후 총리는 28일간 연정을 구성할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 2주간 더 연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때까지도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다른 후보를 다시 총리 후보로 직접 지명하거나 의회에 총리 후보를 지명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또다시 세 번째 총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번 연정 구성에 실패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는 가능할까요?
네, 지난번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제1당의 자리도 놓친 데다가 여전히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전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구구정당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베이테누당은 이번 총선에서 8석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4월 총선 당시 5석보다 3석이나 더 늘리면서 정권의 향방을 좌우할 이른바 킹메이커로 떠올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 구성에 성공하려면 이 리베르만 전 장관 지지를 얻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리베르만 전 장관은 리쿠르당이 초정통파 정당들과 연정을 구성하는 것, 반면에 청백당의 경우 아랍계 정당들과 힘을 합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 아무 쪽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베르만 전 장관은 지난번 연정 과정에서도 초정통파 정당들과 불협화음을 냈었다고요?
네, 이른바 하레디라고 하는 초정통파 청년들의 병역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토라 유대주의당, 샤스당 등 초정통파 정당들은 이들에 대한 병역 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전직 국방장관 출신인 리베르만 전 장관은 더 이상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대립하다가 결국 연정을 거부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1년에 두 번이나 총선을 치르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이번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정당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겠군요.
네, 더구나 네타냐후 총리는 앞으로 연정 협상을 하는 동시에 검찰 기소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검찰이 네타냐후 총리를 뇌물수수 등 3건의 비리 혐의로 기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한 첫 심리가 당장 다음 주에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마녀사냥이라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공식 기소를 위한 심리 절차 역시 앞으로 수개월은 걸릴 전망입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양국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년여간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무역 협상이 전면 타결된 건 아니라고요?
네, 이번 무역 협상은 양국의 모든 교역 상품을 다 아우르는 건 아니고요. 일부 농산물과 공산품, 디지털 분야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일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서 1단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밀, 치즈, 와인 등에 매기고 있는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면서 연간 약 7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식품과 농산품의 약 90%가 관세 면제 또는 우대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떤 걸 얻게 됩니까?
네, 미국도 4천만 달러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없애거나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또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기계 장비와 자전거, 악기 등의 관세도 면제되거나 낮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무역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자동차 분야는 어떻게 됐나요?
네, 자동차 분야는 670억 달러 규모로 사실 덩어리가 가장 큰 분야였는데요. 이번 협상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도 보도문에 특별히 따로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일본산 자동차에 매기는 관세는 2.5%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시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국내법인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25%까지 올리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일본이 매년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는 연간 170만 대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일단 가장 큰 부담은 덜었군요.
네, 하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막기 위해서 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협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앞으로 협상을 또 진행하는 겁니까?
네, 양측은 내년 4월에 새로운 협상을 벌일 걸로 알려졌는데요. 합의문 서명식이 끝난 후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때 자동차 관세 문제를 다루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서명식 자리에서 상당히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걸 하게 될 거라면서 우리는 이미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조셉 맥가이어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이 26일 의회에 나와서 증언합니다. 한편 이날 오전에 지난 8월 DNI 감찰실에 접수됐던 내부 고발장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미 온두라스 정부와 이민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남부 국경에서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온두라스로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낙태율이 지난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로 지금 논란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에 하원에서 중요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군요.
네, 정보위원회가 여는 청문회인데요. 조셉 맥과이어 DNI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이 나와서 증언합니다. 이 청문회가 바로 조금 전에 시작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맥과이어 대행은 이 청문회에 이어 상원 정보위원회에 가서도 비공개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이날 청문회가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내부 고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8월에 DNI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 고발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펼칠 걸로 보입니다. 이 내부 고발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외국 지도자와 통화하면서 부적절한 약속을 했다는데 이게 상당히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한 사람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밝혀졌죠.
네,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통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통화 녹취록을 25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를 부패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전 부통령과 관련된 대화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대통령이 외국 정상한테 자신의 최대 정적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DNI 감찰실에 접수된 내부 고발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의 빌미가 된 셈인데요. 이를 공개하는 문제를 두고도 논란이 많았죠.
네, 내부 고발이 들어가자 이 마이클 애틴스 DNI 감찰관이 이걸 검토했는데요. 내용이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법에 근거해서 이 고발장 내용을 연방 의회 측에 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맥과이어 DNI 국장 대행이 고발 내용이 긴급하지 않다면서 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연방의회가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 고발장을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했는데요. 결국 상원과 하원이 이를 위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의원들이 내부 고발 내용 그리고 이에 공기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내부 고발 내용은 25일 일부 의원에게 공개가
네,
됐죠.
이날 오후에 연방의회 안에서 이 비공개 밀폐된 장소에서 몇몇 의원한테만 공개됐었습니다.
일부 의원이 봤다고 했는데 내부 고발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예, 당시에는 이게 기밀로 분류됐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랐습니다. 다만 언론이 보도한 것을 종합해 보면요. 내부 고발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통화 내역을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백악관 관리들을 통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전해 들은 대화 내용이 너무 우려스러워서 이걸 감찰실에 보고했다는 건데요. 내부 고발자는 이 통화와 관련해서 백악관 내 몇몇 증인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애킨스 DNA 감찰관이 이 증인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이 내부 고발장에 적용한 기밀을 풀어서 이 내부 고발장은 오늘 방 직전에 한 30분 전에 공개했습니다.
내부 고발장을 본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심각한 내용이었다면서 이 탄핵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몇몇 공화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긴급한 사유를 찾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뉴욕에서 논란의 당사자인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한테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통화에서 자신을 압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탄핵 추진이 어이없다는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And the witch hunt continues, but they're getting hit hard on this witch hunt because when they look at the information,
예, 트럼프
it's a joke.
대통령은 이런 일로 자신을 탄핵할 수 있냐면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논란이 된 통화가 아주 좋았고 완벽했고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오늘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탄핵 조사를 시작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금 전에는 현 사태가 미국 정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한 사기라고 주장했는데요. 어제는 트위터에 미국 역사상 이 자기처럼 나쁜 대우를 받았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막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탄핵에 대한 연방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뭐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하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아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 가운데 20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화당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탄핵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우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 성사 여부는 사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쥐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대거 찬성을 해줘야지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은 대통령 탄핵안은 상원에서 출석한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고 가정을 하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몇 명이나 찬성해야 탄핵안이 통과될까요?
적어도 20명 이상은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중미나라, 온드라스 정부와 이민 관련 합의에 서명했군요.
네, 어제 두 나라 정부가 서명했다는데요.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알려졌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남부 국경에 와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그 전에 경유한 나라에 가서 망명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자기 나라를 떠나서 온두라스를 경유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미국이 아니라 온두라스에 망명을 신청하라는 말인데요. 미국이 최근에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에 와도 비슷한 합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가장 최근엔 지난 20일이었죠. 엘살바도르와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게 이른바 안전한 제3국이란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고국을 떠난 뒤에 경유했던 안전한 제3국에서 먼저 망명을 신청하라는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그리고 니카라과를 안전한 제3국으로 규정한 겁니까?
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사실상 그렇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 나라가 안전한 나라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친이민단체와 민권단체들이 비판하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세 나라가 모두 범죄와 부패에 시달려서 현재 국어 주민들이 대거로 미국에 망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망명을 신청하라는 거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 나라와 이런 합의를 맺은 건 남부 국경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너무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망명 신청자들을 다른 나라로 분산하려는 목적으로 세 나라와 이런 합의를 맺은 겁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합의가 망명 신청자들을 고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망명 신청 요건을 대폭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일단 3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내는 망명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건 주로 이제 멕시코를 경유해서 미국에 와서 망명을 신청하는 중미 사람들을 겨냥한 조처였죠. 트럼프 행정부는 또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를 자국 안에 있는 수용소가 아닌 멕시코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낙태율이 지난 44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민간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인데요. 2017년에 15세에서 44세 사이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가 13.5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연방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했던 지난 1973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낙태율이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죠.
네, 지난 1980년에 29.3건으로 정점에 오른 뒤에 이후에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4년에는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가 14.6건이었고요. 2011년에는 16.9건이었습니다.
총 낙태 건수는 모두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2017년 기준으로 약 86만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4만 건은 낙태 수술이 아니라 유산을 유도하는 약을 사용한 낙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따지면 약 39%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술이나 약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낙태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고려를 하면 실제 낙태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요즘 미국 안에서 많은 지역 정부가 낙태를 아주 까다롭게 하는 조처를 속속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낙태율이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친 걸까요?
네, 구트마우 연구소가 낸 보고서는 낙태율 하락 추세와 강력한 낙태 규제 사이에 뚜렷한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보다는 임신율 하락이나 피임 방법 대중화 그리고 성행위라든지 가임률 하락 등이 더 가능한 원인이 됐을 거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낙태율 상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2014년과 2017년 사이에 미국 안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낙태율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내 50개 주에서 낙태율이 상승한 곳은 5개 주에 불과했습니다.
낙태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어딘가요?
예, 동부에 있는 델라웨어주가 37%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아칸소주가 30%,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가 26%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낙태율이 올라간 곳은 어딥니까?
와이오밍주가 22%를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시피주로 13%, 그리고 뉴저지가 9% 상승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낙태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로 2017년에 약 13만 건이었고요. 가장 적었던 주는 와이오밍주로 140건이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보이즈 투 맨이 부릅니다. 당신은 제게 모든 걸 줬어요. 당신은 저 이끌어주는 힘이에요. 엄마, 제가 사랑하는 거 알죠? A Song for Mama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A giant in the world of business, sports, and philanthropy has died. Baron Hilton passed away.
미국 언론들은 이달 19일 세계적인 호텔 기업 총수 베런 힐튼이 91세로 타계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베런 힐튼은 힐튼 호텔 체인의 창업자 콘라드 힐튼의 장남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 더욱 거대한 기업을 일으킨 인물이었습니다. 베런 힐튼은 사망하면서 막대한 재산의 97%를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자선 기금에 기부했습니다. 이로써 힐튼 자선 기금은 총 63억 달러라는 거대한 규모로 커져 세인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런 힐튼의 사망에 즈음해 세계 최대 호텔 기업을 건설했던 그의 부친 콘래드 힐튼의 일생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힐튼은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 모두 3,600개가 넘는 숙박 시설을 거느렸던 호텔 업계의 황제였습니다. Be a weekender and reconnect
at hotels like Conrad and Hilton. 콘래드 니콜슨 힐튼은 1887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뉴멕시코주 산안토니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거스트 힐튼은 조그마한 잡화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 상점은 많은 돈을 버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못살지도 않았습니다. 대학을 마친 콘래드 힐튼은 한때 뉴멕시코주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은 은행업이라 이곳저곳에 손을 대봤지만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주로 갔습니다. 큰 꿈을 이루려면 텍사스로 가라는 지인들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유가 대량으로 생산되던 텍사스 주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스코라는 곳에 있는 평범한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이 모블리 호텔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손님은 많았는데 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사업에 열정이 없었고요. 호텔을 매각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힐튼은 은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바로 그 호텔을 샀습니다. 당시 자금은 갖고 있던 5천 달러와 어머니가 준 돈 그리고 친구와 은행으로부터 빚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I got $5,000 from my mother and I met two friends and they put in $5,000 each and then I went over across the street to a bank and
적시적소 딱 맞는 시간에 딱 맞는 장소에 있다는 걸 그때 힐튼에 두고 한 말 같네요.
그렇습니다. 힐튼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수용하기 충분할 만큼 여러 개의 방을 우선 늘렸습니다. 당시에 호텔이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방만 있었죠.
자, 그래서 호텔 현관 옆에 조그마한 상점을 만들고 매일 사용하는 간단한 잡화를 팔았습니다. 신문, 잡지, 면도기, 칫솔, 치약 그런 것들이었죠. 그 작은 상점은 자신도 놀랄 정도로 매상이 높았습니다.
모블리 호텔을 매입한 지 1년 후 힐튼은 포트 노스의 두 번째 호텔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다른 호텔들도 매입을 합니다.
1924년 힐튼은 객실 총수 350개의 숙박업소 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직접 호텔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925년 힐튼은 텍사스주의 대도시 달라스에 객실 300개가 있는 대형 호텔을 화려하게 개장했습니다. 달라스 힐튼 호텔은 콘래드의 이름이 들어간 첫 호텔이자 힐튼 호텔 체인의 고유 명칭이 됐습니다.
그러나 달라스 힐튼이 시작한 지 3년 후 그에게는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전국적인 경제위기, 대공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은 호텔업계에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80%의 미국 호텔업자들이 무너졌습니다. 힐튼도 파산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여러 개의 호텔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힐튼은 직접 접객 현장을 뛰면서 어려움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워낙 딱해 보였든지 호텔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베이보이가 300달러를 구워주기도 했다고 힐튼은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Here's $300, he said. This is eating money for you. Take it.
Mr. Hilton,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300달러 드릴 테니 용돈으로 쓰고 나중에 갚으세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네, 벨보이는 이 손님의 짐을 날라다 주는 종업원인데 참 고마운 일이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힐튼은 약 2주 후에 그 돈을 갚았습니다. 얼마 후에 코네드 힐튼의 사업은 점차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호텔을 하나씩 하나씩 사들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2월, 그는 시카고에 있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 숙박시설이던 스티븐스 호텔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을 자신의 이름 그대로 콘라드 힐튼 호텔이라고 붙였습니다. 힐튼은 그 거래가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 중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3,000 rooms. In other words, if you like that hotel art, it would take you 7 years to sleep in every room of it if you changed every night.
그곳에는 객실이 3,000개가 있었는데 매일 방을 바꿔가며 투숙을 한다면 7년이 걸리는 규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네요.
그렇습니다. 1949년에는 뉴욕에서 가장 호화스러운 호텔 월돌프 아스토리아를 매입했습니다. 미국 밖의 첫 호텔로 푸에르토리코에도 호텔을 개장했습니다.
1954년 힐튼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거래를 함으로써 경제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사였던 스타틀러 호텔사를 1억 1,100만 달러에 매입한 겁니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힐튼은 조직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미국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힐튼 호텔스, 그리고 국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힐튼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힐튼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즉 warm hospitality였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접대한다는 의미가 되죠.
힐튼은 종업원들에게 손님은 왕이다라는 태도로 접객을 하도록 교육시켰습니다. 동시에 고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때까지 없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로비에 작은 매점을 배치했습니다. 방에서 안내원을 거치지 않고 직통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했고요. 자명종 시계도 방마다 배치했습니다.
공항과 항구 가까이 호텔을 건설해 손님들이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호텔에 도박장, 즉 카지노를 설치한 것도 그가 처음이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미국의 관광객과 사업체들이 해외로 대거 퍼져나감에 따라서 여러 나라에 있는 힐튼 호텔의 해외 사업도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경쟁도 심해지면서 콘라드 힐튼은 그에 따른 개혁을 계속했습니다. 중앙예약제를 만들어 이 세계 어디에서도 전화 한 통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고 운영체계도 가맹점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콘라드 힐튼은 국제적으로 호텔의 등급을 별 하나에서 5가지로 나누는 5스타 시스템도 시작했습니다.
힐튼 호텔이 국제적으로 확산하면서 콘라드 힐튼은 호텔 사업이 단순히 돈벌이뿐만 아니라 국제 이해와 평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may help world peace. In these different countries that we go to, you know, we get into
the 1966년 콘라드 힐튼은 일선 경영을 아들 베런 힐튼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서전 Be My Guest를 집필했습니다. 자서전은 힐튼 왕국을 건설하기까지의 과정, 고객을 위한 서비스의 정신 등을 담고 있어서 호텔 사업의 경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콘라드 힐튼은 또 세계 여러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힐튼 자선기금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1979년 캘리포니아에서 91세로 타계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호텔이 시작했던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가톨릭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서 자신의 몫으로 된 재산은 모두 자선기금에 기증됐습니다.
힐튼 타계 후 그의 사업은 장남 베론 힐튼이 이어받았습니다.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로 명칭이 바뀐 힐튼 왕국은 2018년 현재 104개국에 4,900여 개의 시설, 80만 개의 객실을 갖춘 거대 기업으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론 힐튼은 호텔 사업에 머물지 않고 오렌지 주스 사업, 석유 사업, 프로스포츠인 아메리칸 풋볼 리그, 항공기 임대 사업 등으로 기업을 더욱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이어받아 대부분의 재산을 자선기금에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 세인의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을 건설한 콘라드 힐튼과 그의 뒤를 이은 베런 힐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Hi guys, Evelyn here and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지금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2일 리비아 트리폴리 인근 타조라의 난민 구금시설이 공급을 받아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유엔은 이 공습을 두고 전쟁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관련 VOA 기사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Outside the Tripoli detention center holding migrants, survivors watch the investigation after a long night outside with barely any food and water. Many detainees didn't survive Tuesday's airstrike, and many more remain hospitalized. The United Nations says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Amount 하면 양 혹은 합계란 뜻인데요. 동사로 합계가 얼마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monthly profit amounts to $10,000. 월간 이익은 1만 달러에 달한다. Amount to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통산하면 무엇이 되다, 이르다, 혹은 turn to, 뭐뭐뭐 되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Amount to something means to become something or to have the same effect as something. 그래서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하면 공격은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공격은 전쟁 범죄와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예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Outside the Tripoli Detention Center, holding migrants.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던 트리폴리 구금센터 밖에서 survivors watch the investigation. 생존자들이 수사를 지켜봅니다. After a long night outside. 야외에서 긴 밤을 지낸 후 with barely any food and water. 식량과 물이 거의 없이 many detainees didn't survive Tuesday's airstrike. 많은 난민 시설 수용자들이 화요일 공습에서 살아남지 못했고 And many more remain hospitalized. 많은 이들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The United Nations says, 유엔은 말합니다.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이번 공격이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예문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Outside the Tripoli detention center holding migrants, survivors watch the investigation after a long night outside with barely any food and water. Many detainees didn't survive Tuesday's airstrike. And many more remain hospitalized. The United Nations says the attack could amount to a possible war crime.
Amount to. 다른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is behavior amounted to a serious problem. His behavior, 그의 행동은 amounted to a serious problem.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His behavior amounted to a serious problem. The court's decision amounts to a guilty verdict. The court's decision. 법원의 결정은 amounts to a guilty verdict, 유죄 판결입니다. 즉, the court's decision amounts to a guilty verdict.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무엇에 이르다, 통산하면 무엇이 되다 라는 뜻의 amount to 라는 표현 배워보았습니다.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엘라 피츠제럴드의 난 당신에게 반했어요. I get a kick out of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문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y story is much too sad to be told. But practically everything leaves me totally cold. The only exception I know is the case when I'm out on a quiet spree, fighting vainly the old ennui, and I suddenly turn and see your fabulous face. I get no kick from champagne. Mere alcohol doesn't thrill me at all. So tell me, why should it be true that I get a kick out of you. Some get a kick from cocaine. I'm sure that if I took even one sniff, that would bore me terrifically too. Bu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every time I see you're standing there before me. I get a kick, though it's clear to me you obviously don't adore me. I get no kick in a plane, flying too high with some guy in the sky is my idea of nothing to do. Ye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every time I see you standing there before me. I get a kick, though it's clear to me you obviously don't adore me. I get no kick plane, flying too high with some guy in the sky is my idea of nothing to do. Yet I get a kick out of you. I get a kick out of you.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